예, 레위기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화상제사라는 주제로 제법 길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막, 예,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15장 19절에서 30절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뭐 여성의 어떤 생리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피라는 거를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자체로 다 불결하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피라는 것은 어쨌든 하느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피에 몸이 닿는 이상은 뭐 이상하죠. 몸 안에 있는 피는 괜찮고 나오는 피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몸이 피에 접촉하는 순간 그 몸은 어쨌든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정을 정화하는 기간은 지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나 떠올릴 수가 있죠. 마르코 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하여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복음마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그 시장통을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한테 밀리고 밀리는데 이 하혈은 몇십 년 동안 그 하혈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몸을 만지고 그 즉시 몸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큰 여자는 그 여자 여인은 사실 큰 죄를 지은 거죠. 하혈하는 여인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동시에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을 어기고도 또 어긴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그 자신의 상태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을 배경으로 이렇게 신약이나 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이야기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이라는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사실 복음서의 저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것과 구약을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17장 1절에서 26장 46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거의 9장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거룩함에 관한 법전입니다. 예, 그래서 탈출기와 비슷한 율법이지만 내용이 이 탈출기에서 말하는 그 탈출기의 20장 이후의 법전보다 내용이 좀 더 많아졌고요. 또 그 율법의 목적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지극히 제사 중심적이고 사제 중심적인 관점을 레위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탈출기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정의의 입장에서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된다고 했다면 어쨌든 레위기는 그 모든 그 율법들을 제사로 수렴시키려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로 수렴시키려는 의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뭐 내용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탈출기와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도 인간 중심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19장 10절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하나 떠오를 수 있는 게 룻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룻기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포도밭은 아닙니다만 추수밭에서 보리밭이었나요? 그 추수밭에서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 그래서 이 남은 이삭을 싸그리 이렇게 모으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서 가능한 나눔의 모습을 룻기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룻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복음의 관점입니다. 19장 18절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설명하실 때 한보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라는 그것은 신명계의 가장 핵심 계명에서 따왔지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레위기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의 한 단편 속에 있는 말마디를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내신 거죠. 그게 바로 이 19장 1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포,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에 이방인이 포함되느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레위기와 탈출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동포와 이방인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1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아직 레위기의 이 19장 이 부분에서는 이방인을 유대인 동족과 같은 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같은 책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거룩함에 관한 법전에서는 이방인을 분명히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탈출기의 그 말씀을 똑같이 언급합니다만 레위기의 후반부 다른 오늘 보셨던 독서의 말씀, 레위기였죠. 그래서 그런 명절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다인을 분명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책 안에서도 다른 관점이 이렇게 나오는 게 레위기의 이제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고 신명기로 넘어가서는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거의 최종 편집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의 의도가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는 이 신명기 책에서는 이 유다인과 이 이방인을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관한 법전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자식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것에 대한 레위기의 입장도 나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들이죠.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의 이름이 몰록이었다라는 거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친다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 도시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 바깥에 밑에 우리로 치면 계곡도 아니지만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계곡에서 몰록신이 이제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팔에다 애를 놓으면 애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입안에는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애를 화형을 시켜서 제물로 바치는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애까지 바쳐서라도 그 일을 뚫고 나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장면이 떠올라져야 됩니다. 장면은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 제물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제물을 바치기를 바라시는 그런 신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레위기에서도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9장 1절에 37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부분인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아마도 이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9장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10으로 십계명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탈출기 20장에서도 그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신명기에도 십계명을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탈출기에서도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민수기는 아닌 것 같았고 세 부분 맞습니다. 예. 신명기에서 단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레위기도 자기식의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단지 십계명을 풀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질문으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레위기는 무슨 의미인가? 이 옛날에 제사 규정들 얘기하고 옛날 율법들 얘기하는데 보면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지? 왜 읽어야 되지? 레위기는 무슨 책일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제사의 규정에 관한 책이죠. 사실 재미없습니다. 그냥 보면. 하지만 그 책이 제사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규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제사에 관한 거라면 후반부는 삶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누차 레위기를 하면서 강조하지만 제사가 단지 제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됨을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은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의 성사 정신의 뿌리가 어디냐면 구약 성서의 레위기라고 해도 맞다라는 거죠. 제사만으로는 성사만으로는 성체 성사만으로는 고해 성사만으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제사를 뭐 그 성체 성사를 그 고해 성사를 그 나눔의 정신을 그 용서의 정신을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받은 성사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뭐 의식적 예식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그 마법이나 마술이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은 걸 하느님께 받은 것을 삶 속에서 재현할 때, 마음으로 재현할 때, 그 성사가 성립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당시 근동의 다른 제사들은 제사만 지내면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다 용서받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죠. 제사만 잘 지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면서 제사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이 구약의 정의는 구분되는 정의였죠. 정의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 빠진 정의. 그러니까 정의 안에 사랑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사랑이 정의의 한 부분인 겁니다. 결국 그 부족분이 그것이 구약의 한계라는 거죠. 사랑을 정의의 한 부분으로. 그래서 내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서 극복하신 사랑은 정의 안에 포함되지 않아. 너 인간들의 정의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과 이 구약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의의 하느님을 찾은 도전의 책이면서 이전에 무서운 하느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간 진일보한 책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느님을 포함하지 못한 아직은 그 사랑이신 하느님 온전히 포함하지 못한 한계의 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러한 실천을 제사 안에다가 삶의 실천을 담은 레위기는 혁신 그 자체였다. 어쨌든 원래 신, 그러니까 진정한 신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책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것에서 충분히 레위기는 지금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사 규정에 삶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존재 이유이고 지금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나가겠습니다.